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동맹협의처인 쿼드 참여국들이 오늘 화상으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늘 화상으로 쿼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회의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서 공동 목표를 발전시키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기후변화 협력 등을 포함해 당면한 도전에 대처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로 중국 견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 달 만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영내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하며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강력한 안보 협력을 포함해 미국, 이스라엘 간 모든 측면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이 이란을 포함해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아랍 이슬람 국가 간 최근 관계 정상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포함해 영내 평화 진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이날 1시간가량 통화하며 이란의 위협과 이슬람 국가 간 관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으며 두 정상의 오랜 기간 개인적 유대한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어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이란의 핵합의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합의 복귀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방국가 정상이 이란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메르켈 총리가 이날 로하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이 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이란이 신뢰를 형성하고 외교적 해결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긍정적 신호를 보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총리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실도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의 통화 소식을 전하며 로하니 대통령이 핵협정 협상에 미국과 유럽이 요구하는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영내 영향력 문제 등 그 어떤 것도 추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어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회의에서 나토와의 동맹관계를 복원할 것이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이 화상으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에서 회원국 간 집단 방위를 명시한 나토 원장 5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 같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나토 국방장관은 이날 억제력과 방위력, 분담금 문제와 함께 나토의 향후 비전을 제시한 나토 2030 이니셔티브, 또 나토와 유럽연합 관계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스틴 장관은 나토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과 강력한 군대를 통해 동맹과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보급이 매우 불균등하며 불공정하다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제 화상으로 진행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10개 나라가 코로나 백신의 75%를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반면 130여 개 나라는 코로나 백신을 단 1회분도 얻지 못했다며 이 중대한 시점에 백신 평등은 국제사회 앞에 놓인 최대의 도덕적 시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어 공평한 백신 보급을 위해 과학자와 제조업체, 재정지원자를 결집하는 글로벌 백신 계획을 제안하며 주요 20개국이 이를 주도할 태스크포스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가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의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우리가 크게 이겼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아침에는 부인과 굿모닝 커피를 마시고 9시 출근, 저녁 7시에 퇴근, 잠자리에는 일찍 드는 편입니다. 주말에는 손주들을 불러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요. 부인은 또 남편에게 선물할 달콤한 간식을 사러 가게에 들릅니다. 어디서나 흔하게 보이는 평범한 가족, 부부, 할아버지의 모습입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미국의 대통령이고 백악관이고 또 대통령의 주말 별장에서의 상황이라면 느낌이 다를 겁니다. 지난 1월 20일에 취임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생활이 공개될 화제인데요. 부통령 8년에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모습은 낯설지가 않지만 백악관의 주인으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집무실 벽난로에 직접 불을 떼고 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움직이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도 새롭습니다. 자, 백악관에 입성할 때 집에 가는 것 같다고 담담한 소감을 밝혔던 조 바이든 대통령. 지난 화요일에 CNN 방송과의 간담회를 위해서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향하던 전용기 에어포스 1에 올라서는 늘 챙겼던 신문은 잠시 접어두고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의 시간을 즐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입니다. 미국의 첫 흑인 여성 우주인이자 과학자 또 의사인 메이 제미슨을 소개해드립니다. 2월 19일 금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막다가 낮부터 강원도와 함경도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차차 구름 많아집니다. 강원도 평강, 자강도 희천, 양강도 삼지연에는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에 한때 1에서 5cm의 눈이나 5mm 아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약간 강한 바람 부는 가운데 강원도 원산 장전, 함남 신포에 매우 강한 바람 불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크게 오르겠습니다. 가장 추운 곳은 중강과 희산입니다. 아침 최저 영하 18도에서 시작되고 원산 장전 영하 3도입니다. 낮에는 함경북도 선봉이 영상 2도까지 오르고 함흥은 13도로 남부지역 대부분이 영상 10도 이상으로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가 1에서 4m, 서해는 0.5에서 2.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도 봅니다. 평양 아침 최저 영하 7도에서 시작되고 낮에는 영상 11도, 신해주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함흥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3도, 청진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7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통화인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새 내각 신임안이 상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소식, 또 미국과 일본이 주일 미군 주둔비 분담금에 합의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은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의 통화 소식 보겠습니다. 드디어 통화를 했네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 취임 이후 처음 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정상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후 처음인데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약 1시간 동안 대화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백악관이 성명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협력을 포함해서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영내 주변국들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지지를 표명한 걸로 알려졌고요. 백악관은 또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 과정의 중요성, 또 이란 문제 등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번 통화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이스라엘 총리실은 백악관보다 먼저 성명을 내놨습니다. 총리실은 두 정상이 오래된 개인적인 관계에 주목하고 양국의 변함없는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을 다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두 정상이 이란의 위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문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다른 나라의 정상들과도 두루 통화를 했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영국을 시작으로요,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우방국인 이스라엘과의 통화가 늦어져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월에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걸로 비치는 걸 꺼려서 통화를 늦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전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의식해서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전통적인 대중동 정책과 국제 관례를 깨고 친이스라엘 행보를 거듭했었습니다.
네,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던 게 대표적이죠?
맞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민감한 사안인 예루살렘의 지위를 놓고 양측의 입장을 반영해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국제도시로 간주해 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테라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해서 팔레스타인은 물론이고 영내 국가들의 반발과 우려를 샀습니다.
네, 이 통화가 이렇게 늦어진 데 대한 뭐 여러 가지 분석이나 우려에 백악관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은 굳건하다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처음 통화하는 중동 국가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바이든 대통령 뭐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이나 세계 보건기구 탈퇴 등 그 전임 트럼프 행정부 했던 정책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원하고 있는 방향에 이스라엘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서 다시 테라비브로 주미 대사관을 옮긴다든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정했던 가자지구내 유대인 정착촌 등에 대한 정책은 바꾸지 않을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 정상화를 지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재를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로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또 바레인 등 아랍 국가들과 평화협정을 맺고 관계 정상화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이런 성과들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뭐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네타냐후 총리의 관계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란 핵합의 복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문제라든지 팔레스타인 관계 등 일부 중동 문제에 있어서 네타냐후 총리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이었던 지난 2016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새 내각에 대한 신임안이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탈리아 상원이 17일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 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탈리아 상원은 당적이 없는 종신 의원 6명을 제외하고 모두 3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날 찬성 262표, 반대 40표로 신임안을 가결했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찬성표인데요.
네, 그렇죠. 드라기 내각이 얻은 이 찬성표는 지난 2011년 출범했던 마리오 몬티 내각이 확보했던 281표에는 못 미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근래 가장 많은 표라고 합니다.
네, 이 드라기 신임 내각에 대한 상원의 지지 확보는 뭐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드라기 총리가 꾸린 내각은 이탈리아 양대 정당인 오성운동과 동맹을 비롯해서 민주당, 전진 이탈리아 등 좌우 이념을 넘어서 거의 모든 주요 정당이 참여한 거국 내각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쉽게 통과할 걸로 예상됐었고요. 18일 하원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총리가 거국 내각을 꾸리는데 어떤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네, 극우 정당인 이탈리아 형제들의 경우는 이 거국 내각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이날 상원 표결에서도 이탈리아 형제들 소속 의원 19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요. 또 제1당인 오성운동당에서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날 표결에서는 15명이 지도부의 반대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드라기 총리의 의회 연설도 있었다고요?
네, 상원 표결에 앞서서 드라기 총리가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지난 13일 이탈리아 총리로 취임한 후에 첫 국정연설이었습니다. 드라기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 전후 내각이 그랬던 것처럼 상호 신뢰, 국가적 연대 의식 속에서 새로운 국가 재건을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이 드라기 총리가 그 지적한 국가적 위기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탈리아는 지난해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가장 심각하게 코로나 타격을 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지금 이탈리아의 경제적인 위기는 2차 대전 이래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드라기 총리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지금 이탈리아가 경제, 보건, 사회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순위에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행정, 조세 등의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그렇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문제가 이 전임 주세페 콘테 총리가 이끈 연정이 붕괴한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세페 콘테 전 총리의 연정에 참여했던 비바 이탈리아 정당이 지난달에 콘테 전 총리의 지도력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연정에서 탈퇴했습니다. 코로나 부실 대응 비난을 받았던 콘테 전 총리는 새로 연정 구성을 시도하지 않았고요. 지난달 말에 결국 사임했습니다.
네. 자, 새 이탈리아의 총리가 된 드라기 총리, 어떤 인물인지 잠시 짚어보죠.
네,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를 거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유럽중앙은행의 총재를 지낸 경제 전문가입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시절에는 유럽 부채 위기로 유로화의 위기가 닥쳤을 때 단호한 대처로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 두 나라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합의를 했다고요?
네, 모테기 도시에서 일본 외무상의 17일 확인한 내용인데요. 두 나라가 새 회계연도 주연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이전 회계연도 수준으로 측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지난 회계연도 분담금은 19억 달러였습니다.
네, 분담금이라고 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에 내는 돈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군 기지를 유치한 나라들이 기지 유지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미국에 지급하는데요. 여기에는 훈련비라든지 인건비, 또 물자 조달 비용 등이 들어갑니다.
네, 지금 일본에 미군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네, 대략 5만 5천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7함대 전력과 제3해병 원정군 등이 포함되는데요. 일본 내 미군 기지는 미군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해외 기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이번에 그럼 합의한 분담금 규모가 이게 언제까지 효력이 이어지는 겁니까?
네, 오는 4월부터 발효되는 1년짜리 합의입니다.
예전에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 분담금 합의가 단연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전 합의는 5년짜리였는데요. 올해는 3월 이후에는 효력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나라가 1년짜리 합의를 봤습니다.
예. 자,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 분담금 규모를 놓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마찰이 있었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달라고 요구해서 협상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정부에 80억 달러라는 분담금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난색을 표했었고요.
네, 일본 정부는 재정 상황을 이유로 들어서 현 수준으로 분담금을 유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한 뒤에 이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태기 도심에서 외무상과 기시 노부 방위상이 함께 성명을 냈는데요. 모태기 외무상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양국이 빨리 합의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강력한 미일 동맹에 대한 두 나라의 의지를 보여주고 동맹의 신뢰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이 다음 회계연도에는 1년이 아니라 4년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관련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네요.
네, 일본 교도통신은 후속 협상에서 이 분담금 문제 외에도 사이버 보안이나 우주 방위 등의 분야에서 미일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양국이 논의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 책임자로 치키타 브룩스 라슈어 씨를 내정했습니다. 이 상원 인준을 받으면 흑인 여성으로 최초가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1년 줄었다고 보건당국이 밝혔고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저하가 미국 경제에 장기적 손실을 줄 거라는 보고서 이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고위직 인사 소식이네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 이 CMS 책임자로 시키타 브룩스 라슈어 씨를 낙점했다고 17일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이 상원에서 인준을 받으면 흑인 여성 최초로 이 CMS의 책임자가 되는데요. 이 CMS는 미국인 3분의 1 이상에 대한 보건 서비스를 관리하는 이 보건 분야의 핵심 조직입니다.
네. 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고 이것을 CMS라고 하는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이길래 미국의 보건 분야 핵심 조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이름 그대로 이 메디케어 그리고 메디케이드를 관리하는 곳인데요. 이 메디케어는 노약자 건강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5세 이상 연령층 또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제도입니다. 따라서 주로 사회적 약자들한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 바로 CMS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새 정부 들어서 이 CMS에 힘이 실리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료보장 확대를 공약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 정부가 되살리려고 하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시행 관장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을 또 CMS가 맡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건제도에 가했던 손상을 제거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앞으로 이 적정 부담 건강보험법, 그러니까 오바마케어를 회복시키고 메디케어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담당하는 CMS 책임자의 브룩스 라슈어 씨가 선임이 된 건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네, 민주당 쪽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보건정책 전문가입니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오바마케어를 입안하는 실무작업을 주도한 사람인데요. 그 전에는 연방 하원에서 조세무역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당시에 하베르 베세라 하원위원의 입법활동을 도왔는데요. 베세라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첫 보건후생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네, CMS라는 조직이 보건후생부 산하 조직입니다.
아, 그러면 이 주무부처 장관과도 호흡이 좀 잘 맞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CMS 국장은 장관 다음으로 보건후생부에서 힘 있는 자리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설명했는데요. 이 4조 달러의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관련 사업에 이 브룩스 라슈어 내정자의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이 투입되는 거라고 또 CNN 방송이 평가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오바마 케어, 메디케어 등을 이 회복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바마 케어의 경우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도 전반이 많이 약화됐었습니다. 의무 가입 조항도 없어졌고요. 또 주요 항목 시행이 중단된 바 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다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보험 당첨을 통한 특별 신규 가입 기간을 설정하도록 보건후생부 장관한테 지시를 했고요. 또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비롯한 관련 관계 당국의 정책사항들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건강보험 접근에 걸림돌이 되는 항목들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네. 자, 메디케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손질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메디케어는 우선 65세인 기준 연령을 60세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메디케어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또 당뇨나 암, 또 심장질환 환자의 보험 기준 강화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처방약 값의 인하를 시키는 작업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사람으로 이제 실무 책임자로 브룩실 아슈어 씨가 내정이 됐는데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네, 아직 공식 지명된 건 아니라서 이 언론의 논평 요구에 소감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다만 노약자나 저소득층 그리고 이민사회의 건강보험 미가입 상황을 우려하는 글을 최근에 쓴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서 드러난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의료보장 공백은 많은 주민들이 적당한 부담으로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기대수명 얘기입니다. 미국인의 기대수명이 줄었다 이런 발표가 있네요.
네, 지난해 상반기에 미국 전체 인구의 이 평균 기대수명이 77.8세를 기록한 것으로 17일 공개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잠정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이 전년도 2019년 전체 수치가 78.8세였으니까 이 직접 비교해보면 1년이 줄어든 겁니다. 다만 CDC 측은 이번 수치가 작년 1월부터 6월까지만 조사한 것이어서 2020년 전체를 반영한 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네. 요즘 뉴스를 보면 수명하면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렇게 기대 수명이 한 살, 1년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네, 지난해 본격화됐던 이 코로나 사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밖에 약물 오남용, 또 심장질환 사망 요인이 커진 것으로 CDC가 분석했는데요. 이렇게 기대 수명이 한꺼번에 1년이나 줄어든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번 발표 이전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간간이 약간 줄어드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길게 보면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였는데요. 이 77.8세라는 작년의 수치는 지난 2006년 수준까지 후퇴를 한 겁니다. 그만큼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강력한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해설하는데요. 인종별 차이가 또 두드러져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기대수명에도 인종별 차이가 있습니까?
네, 소수인종의 기대수명이 많이 줄었습니다. 백인의 경우 0.8년만 감소한 반면에 중남미계에는 1.9년이 줄었는데요. 특히 흑인은 2.7년이나 한꺼번에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흑인이나 중남미계 같은 소수인종이 더 큰 영향을 많이 받은 이유는 저임금 일자리나 필수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소수인종이 많아서라고 MBC 뉴스가 전했습니다.
네. 자, 기대수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네요.
네. 이 특정 해에 태어난 신생아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수치가 바로 이 기대수명입니다. 현재 사망률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매해 발생하는 변수들이 이 수치에 반영되는데요. 인구 건강의 전반적인 기본 척도로 여겨지는 수치입니다.
네, 그렇죠. 지난해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변수가 크게 작용을 했고 그만큼 기대 수명이 줄었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는데요. 테레사 안드레스페이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원은 특히 젊은 층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할 경우에 기대 수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CNN에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네, 18일 현재 존스홉킨스 대학교 통계를 기준으로 49만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세계 1위인데요. 세계 인구 4%인 미국에서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20%를 차지하는 것은 좀 문제라고 이 대학의 오티스 브롤리 박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특히 미국에서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서 코로나 관련 질환이 암이나 심장병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낼 거라고 에일린 크림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가 CNN에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코로나 사태 영향에 관한 소식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학교 가서 수업을 듣는 이 대면 수업 재개를 놓고 논쟁이 뜨거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이 현장 교육이 차질을 빚으면서 미국 경제가 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각급 학교가 문을 닫고 이 대면 수업이 온라인을 통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지 이제 1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 체계의 변화가 앞으로 70년 동안 미국 경제에 장기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대면 교육의 중단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저하가 예상된다면서 이 학생들이 앞으로 주요 노동계층이 됐을 때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 온라인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생기는 영향들이 이미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노동계가 입은 타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이 교육계에 종사하는 미국인은 약 800만 명으로 미국 경제의 주요 동력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전역의 학교가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 또는 부분적인 대면 수업을 시행하면서 이 교육계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습니다.
네. 이제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서 부모들이 일을 하러 가지 못하는 그런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녀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특히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포기하면서 노동력 손실과 가계 수입 감소 이 두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학교들이 문을 닫아서 300만 명에 가까운 여성들이 노동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면서 이 같은 상황은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안에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부분이 문을 열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보고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수십 년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여러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저하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보고서에 담겼는데요. 인구조사국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팬데믹 이전보다 학교 공부에 시간을 덜 쓰는 학생이 45%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학업 성취도 저하 때문에 결국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이 줄어들 것이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학생 비율도 1%포인트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고등학력이 떨어지는 게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 어떤 영향입니까?
네, 미국 노동시장에서 저학력 소지자들보다 대학 졸업자들의 소득이 훨씬 더 높은데요. 이 대학 졸업자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인 전체의 소득이 줄어들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70년 동안 미국 경제가 매년 평균 0.25%포인트 깎이는 경제 성장률이 이만큼 깎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처음 5년에서 10년 동안은 영향이 좀 적겠지만 학생들이 미국의 주요 노동계층이 되는 25년 후에는 영향력이 정점을 찍으면서 0.5%포인트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학생이 내일의 노동자고 또 지금의 학력이 미래의 경제력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저하의 또 다른 원인이 이 가계소득의 불균형에 있다. 이런 지적도 내놨는데요. 이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고소득 가정보다 원격 수업으로 인한 이 부진을 채울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저하가 더 심화될 수가 있고 이 같은 상황은 결국 소득 불평등을 다시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학부모들의 소득 손실을 좀 보전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공부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장려책을 강화한다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조언도 들어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2월은 미국의 흑인 역사의 달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역사와 그들이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을 조명하고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우주인이며 과학자, 의사, 대학 교수로 아프리카계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메이 제미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We have made it to start. 2, 1, solid rocket ignition and liftoff. Liftoff of Endeavour on America's 50th space shuttle.
1992년 9월 12일,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 7명의 우주인을 태운 왕복선 인데보호가 발사됩니다. 이번 왕복선 비행에는 최초로 부부 우주인이 함께 참가하고 첫 일본인 우주인도 포함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것은 최초의 흑인 여성 우주인의 탑승입니다. 바로 메이 제미슨입니다.
7일이 넘는 우주여행에서 메이 제미슨은 다른 우주인들과 함께 물질과 생명과학에 관련된 40여 가지의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And May, Jerry requested if you've got time to get a 35mm shot of that bag.
Oh, 메이 캐롤 제미슨은 1956년 10월 17일 알라바마주 디케이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와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는 아버지에게서 난 3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어렸을 적 제미슨 가족은 일리노이주 시카고로 이사했습니다. 제미슨은 춤추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아한 것은 과학이었습니다. 어린 제미슨은 틈만 나면 도서관에 가서 과학과 천문학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학교에 유명한 흑인 발명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준 선생님들이 있었던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제미슨은 늘 하늘의 별을 보며 자신이 그곳에 가는 것을 상상했다고 말합니다.
Growing up in the 1960s on the south side of Chicago, and I would stare up at the stars always and imagine that I would go there.
제미슨은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미국의 달 탐험 계획, 아폴로 계획도 흥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미슨은 항상 여성 우주인이 없다는 게 불만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텔레비전 우주 과학 드라마 스타트렉도 제미슨이 즐겨보는 프로였습니다.
Star Trek 6. 제미슨은 1973년 시카고의 모건 파크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6살에 캘리포니아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활달하고 적극적인 제미슨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한편 흑인 학생 연맹 회장을 맡는 등 학교 생활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춤을 좋아한 그는 흑인 학생들의 경험을 나타내는 그늘 밖으로라는 무용극도 제작 공연했습니다.
제미슨은 1977년 화공학과 흑인 예술 복수 전공으로 스탠포드를 졸업했습니다. 다음에는 뉴욕의 명문 코넬 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의과대학에 있는 동안 제미슨은 태국에 있는 캄보디아 난민 캠프에 가서 봉사도 하고 쿠바로 가서 미국 의대생 협회를 연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제미슨은 1981년 코넬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제미슨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쳐 일반 내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1983년 미국에서는 셀리 라이드가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 돼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제미슨 박사는 환자 보는 것을 그만두고 어렸을 적부터 꿈이었던 우주인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존슨 우주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Picked up the phone. I called down to Johnson Space Center. I said I would like an application to be an astronaut. They didn't laugh.
무작정 우주인 지원서를 내고 싶다고 하자 우주센터 직원은 약간은 황당하기도 해 웃기만 했다고 제미슨은 당시를 회고합니다. 제미슨은 아랑곳하지 않고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86년에는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공중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항공우주국은 당분간 지원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미슨은 30세를 막 넘긴 1987년에 다시 원서를 냈습니다. 제미슨은 2,000명의 응시자들 중에 최종 합격자 15명에 뽑혔습니다. 제미슨은 항공우주국에서 훈련을 받고 플로리다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와 왕복선 실험실에서 철저한 실습을 받았습니다.
사진 촬영에서부터 지리학, 각종 시스템의 이해, 강한 체력을 요구하는 스쿠버 다이빙, 비행 기술 등 우주인이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워야 했다고 제미슨 박사는 말합니다. 제미슨은 특수 비행 요원으로 1989년 9월 28일 STS-47 비행 계획에 배치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92년 9월 12일 드디어 제미슨을 포함한 7명의 우주인들은 왕복선 인데버호를 타고 지구 궤도로 날아갔습니다. 흑인 여성 최초의 우주 여행 소식은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왕복선은 개구리와 그 알, 곰팡이, 씨앗, 파리 등도 싣고 갔습니다.
제미슨은 우주를 나르면서 자신과 지구 그리고 우주는 서로 연결돼 있는 존재라는 점을 실감했다고 말합니다.
We're in space. This Earth is part of that universe. That was my grand connection. And then I looked down and I saw Chicago. I thought about the little girl who had.
또한 지구 궤도에서 미국 시카고를 내려다보며 우주인이 되기를 꿈꾸었던 어린 시절에 자신을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인데버 팀은 지구를 127번 돌면서 두 팀으로 나뉘어 쉬지 않고 생물학, 물리학, 무중력 상태에서의 인간의 건강, 배아의 변화 등 각종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Houston Endeavor, we have wheel stop.
Roger, wheel stop. Endeavor, congratulations on a highly successful and historic.
인데버는 190시간 30여 분의 비행을 마치고 1992년 9월 20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왕복선 비행을 마친 제미슨 박사는 6년 만에 우주국을 떠났습니다. 제미슨 박사는 자신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교육과 사회를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과학, 기술, 사회개혁을 증진하는 자문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소도 운영했습니다. 그는 명문 다트머스 대학과 코넬 대학교 교수로도 일했습니다.
12살에서 16살 사이의 학생들을 위한 국제우주캠프도 개설했습니다. 2001년에는 첫 저서 바람은 어디로 가는가를 펴냈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린이들에게 소개하는 저서입니다.
제미슨 박사는 미국 첨단 국방연구국에서 100년간의 혹성 탐사선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이내 인간이 또 다른 혹성으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100 year starship is about making sure we have the capabilities for human interstellar flight in 100 years.
제미슨 박사는 이 프로젝트가 발사일 결정이나 우주선 또는 로켓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100년 후에 탐사를 가능하게 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제미슨 박사는 텔레비전 배우로도 등장했습니다. 우주과학 드라마 스타트렉의 배우 르바 버튼은 제미슨이 그 연속극의 열렬한 팬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녀에게 출연을 제의했습니다. 제미슨은 스타트렉 다음 세대라는 시리즈에 출연했습니다. 진짜 우주인이 처음 배우로 연기를 한 것입니다. 제미슨은 이 시리즈의 두 번째 기회편에서 팔머 부관으로 나왔습니다.
The next transport window opens in 42 seconds.
How long will we have, Lieutenant?
36 minutes, sir.
과학과 예술은 서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하는 제미슨 박사는 무역 연구소도 갖고 있으면서 현대 재즈와 아프리카 댄스를 주제로 한 여러 작품을 만들어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미슨 박사는 국립과학 아카데미 회원입니다. 미국 여성 명예의 전당, 미 의학협회 명예의 전당, 텍사스 과학 명예의 전당 등에도 헌정됐습니다. 여러 가지 영예 훈장도 받았고 여러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제미슨 박사는 과학 교사, 학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미슨 박사는 인간의 아이디어야말로 잠재적인 에너지이지만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모험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They're wonderful ideas, but nothing will happen until you take that potential.
다재다능하고 쉬지 않는 열정으로 과학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 우주인 메이 제미슨 박사. 그는 흑인 역사의 달에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성공적인 여성의 표본입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우주인으로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메이 제미슨 박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guys.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2017년 영화 The Big Sick 통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코미디언을 꿈꾸는 쿠나일. 그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살지만 그가 같은 파키스탄 문화권의 여자를 만나 준매 결혼하기를 강요하는 부모님 때문에 늘 괴롭습니다. 그는 우연히 만난 에밀리와 연애를 시작하며 둘은 점차 사랑에 빠지지만 준매 결혼이라는 쿠마일 가족의 관습을 알게 된 에밀리는 그에게 화를 내고 그녀를 잡을 용기가 없었던 쿠마일도 결국 에밀리와 헤어지는데 동의하는데요. 쿠마일이 에밀리의 부모님께 후회가 담긴 말을 하는 장면의 대화 들어보면서 오늘의 표현 screw up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I screwed up with your daughter.
Yeah, you did.
Let me give you some advice, Kumail. Love isn't easy. That's why they call it love.
I think I screwed up with your daughter.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Screwed up. I screwed up. Screw up means to completely spoil, mishandle, or mismanage a situation. Screw up 하면 무엇을 망치다, 무엇에 실패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m sorry. I think I screwed up. 미안한데 내가 일을 망친 것 같아.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아. 또 알아두면 좋은 표현으로는 screw up 이렇게 한 단어로 쓰면 명사가 되는데요. Screw up, 실수, 실패, 엉망이 된 일 혹은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That was a screw up. 그건 엉망이었어, 실패였어. He's a screw up. 그는 일을 잘 망치는 사람이야. 그는 늘 실수를 하는 사람이야. He's a screw up. Screw up. 에밀리는 쿠마일과 헤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여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에밀리의 곁을 다시 찾은 쿠마일은 그녀가 의식이 없는 동안 그녀의 부모님과 진실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비로소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의 표현 I think I screwed up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I screwed up with your daughter.
Yeah, you did. What should I say?
Let me give you some advice, Kumail. Love isn't easy. That's why they call it love.
Screw up. I screwed up.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